에베소서의 여섯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 내리다. 제목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 내리다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 생애 기도에 대해서 가장 기억나는 한 순간이 있습니다. 1994년도에 한국에서 선교 한국에 참석을 했을 때입니다. 4년에 한 번씩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선교사 발굴하고 선교적 가슴을 심어주기 위해서 집회를 하는데 모든 족속마다 교회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4,600명이 넘는 대학생 젊은이들이 한양대학교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삶을 한 시대에 선교사로 일정 기간 헌신할 사람을 콜링했는데 2,146명이나 되는 많은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내 삶을 선교사에 선교사적 삶을 살게 놓으라고 그렇게 응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참석한 제 친구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학교의 선생님이었는데 이 친구는 특별하게 선교대회 내내 어떤 세션에도 참석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중보기도팀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직 기도하는 일에만 힘썼습니다. 마지막에 포럼을 하는데 사회자분이 그 친구를 모시고는 물어요. 선생님은 이번에 선교대회 하는 내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셨다고요. 친구가 선생님이 했던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어요. 사회자님, 배가 나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당연히 기름이 필요하겠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주님의 구원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 바로 기름과 같은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배가 출항하기 위해서 기름이 필요한데 그 기름은 성도의 기도와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에 전 삶을 시간을 바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끔 이렇게 인사를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할 뿐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이 아니죠. 그보다 더 목사의 가슴을 정말 감격에 젖게 만드는, 심장을 뛰게 만들고 힘을 주는 말씀이 없습니다. 때로 목회 가운데 힘겨울 때나 때로는 남모를 아픔 속에 있을 때 누군가가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언제나 새로운 힘을 얻기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는 상태입니다. 자신 몸 돌보기도 어려울 텐데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 오늘 바울의 설교를 보면, 기도를 보면 두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쓸 때마다, 서신을 보낼 때마다 언제나 먼저 안부를 묻고 기도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도 그러하고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미 에베소서 처음에 1장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의 후반부에 다시 한 번 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과 달리 이렇게 두 번이나 긴 말씀을 기도로 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에베소 성도들이 중요한 시점이요 위기에 빠져있다라는 말씀이겠죠. 이 기도를 두 번이나 하는 것을 에베소 전체 구조를 이해하게 되면 좀 더 이해를 하기 쉽습니다. 에베소 말씀은 1장에서 3장까지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것, 생존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살아가야 될 신앙인의 사명을 말씀해주는 이런 교리, 신학적인 내용이 전반부 1장에서 3장까지 나옵니다.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신자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적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신앙인의 영적 전투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것, 성령의 도움을 덧입는 것,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기도를 두 번이나 하면서 얼마나 우리 삶의 기도가 필요한지, 그리고 양떼들을 향한 바울의 그 애절한 심정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에서 가지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의 기도는 일반적으로 손을 들고 서서 하는 기도가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오늘 그런데 바울이 하는 기도의 자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I bow my knees before the Father.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지금 바울은 무릎을 꿇고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유대인의 기도 습관과 달리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가 어떤 의미일까요? 정말 간곡한 심정으로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기 전에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와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 생애에 정말 간절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애통하는 심정으로 기도해 본 적이 언제가 있습니까? 제가 대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대학교 성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매일 새벽 기도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면 한 시간 이상씩 기도를 하는데 접이 의자를 접어서 땅바닥에 두고 그 위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한 시간 이상을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제나 일어날 때는 발이 저려워서 한참이나 쉬었다가 이렇게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 시기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는 매주 금요일 저녁이 되면 주로 기도원을 다니면서 집회를 인도를 많이 했습니다. 한국 기도원은 밤 11시 또는 12시에 집회를 많이 합니다. 일반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금요 철야를 마치고 산기도를 다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는 겁니다. 그 밤 12시가 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기도원에 가득하게 참석을 합니다. 대부분의 기도원은 그냥 무릎, 그냥 바닥에 앉습니다. 그리고 한 시간 가까이 설교하고 난 다음에 한 시간 정도 기도 인도를 할 때면 거의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요. 기도 시간이 끝이 났지만 그렇게 무릎을 꿇고 새벽이 되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 기도의 영성입니다. 기도가 차올라야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배가 출항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충만하게 차올라야 하나님 역사의 배가 바다를 향해서 출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로 말미암아 기도의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바울의 기도뿐이겠습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는 위기 속에 언제나 핍박 속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였기에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두 번이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죠. 오늘날 영적 전투 속에 있는 어느 때보다도 기독교를 향해서 압박해오는 이런 시기 가운데 에베소 교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절실한 것이 이런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 위험에 처해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세 가지 주제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특별한 것이 한 가지가 나와요. 성부 하나님이 나오고 성자 예수님이 나오고 성령 하나님, 세 하나님이 동시에 관련되어 있는 기도문이 나옵니다.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성령으로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십시오. 내 속사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주님, 제가 속히 자유의 몸이 되어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바울의 기도는 자신의 신변, 몸이 풀려나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간곡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고난에 처한 그 성도들이 무엇으로 고난을 뚫고 이겨내게 만드는 비결일까요? 오늘 16절에 그의 기도문이 나타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through his Holy Spirit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받고 강건하게 하소서. 고난에 처한 에베소 교인들, 위기 속에 있었던 에베소 교인들, 그들이 위기를 뚫고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 있던 가장 중요한 비결은 그들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의 서신을 보면 속사람과 그 사람 이야기를 가끔 하고 있습니다. 사실 속사람이라는 단어는 바울만이 사용했던 단어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바울이야말로 속사람과 그 사람의 삶을 직접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다 열심을 내었지만, 종교적인 헌신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모두가 그 사람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정말 깨달은 겁니다. 속사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내 inner being,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 있는 내 속사람, 이 속사람이 강력해야 핍박의 시기를 뚫고 승리할 수 있고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에베소 필사 우리 현장의 400명의 성도님들, 금방 400명이 차게 되어서 정말 감격스럽게 필사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귀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어린 아이들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다 참석을 해서 필사하고 있는 사람들, 가장 많이 연세 있는 분들, 80세 이상 되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했더니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손을 드는지, 프라미스랜드의 그 아이들, 온 가족이 함께 필사하고 있는 그 모습들, 유스 아이들 필사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정말 inner being,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어르신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정말 가슴에 새기게 될 때 비록 몸은 연약해질지라도 마음은 청년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어린 생명들 그 어린 시절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되면 그들의 삶에 언젠가 인생에 풍랑이 다가오고 위기가 다가올 때 부모님과 함께 필사했던 그 순간이 그들 가슴 속에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 흔들리는 위기 속에서 그들을 지켜내는 버팀목이 어제의 추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 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라는 말을 원문을 살펴보면 굉장히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강건하게 하다 이 의미가, 이 단어가 신약에 보면 네 번 나타납니다. 네 번 나타나는데 그 문법을 보면 언제나 수동태로 나타나요. 여러분 수동태라는 게 무엇일까요? 내가 스스로 강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의 어떤 힘으로, 다른 은혜로 내가 강건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강건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되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성령으로 내 속사람이 강건해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제자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나오는 기도 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구약에 보면 에스겔에 정말 감격스러운 말씀이 하나 나오죠. 죽은 뼈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외치는 그 감격적인 외침이 들려옵니다. 에스겔에서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뼈 죽은 뼈입니다. 이미 다 육신이 썩어지고 죽은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I will cause breath to enter you. 나의 생기가, 생명이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You shall live. 너희가 살아나리라. 완전히 죽어 있는 사람들이지만 성령께서 그들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에 완전히 충만하게 들어갔을 때 뼈가 살아나서 사람이 되고 거대한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주는 위대한 역사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실 때 하나님이 위대한 군대가 되어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인들 뿐이겠습니까? 어느 때보다도 영적 전투가 필요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야말로 어쩌면 마름뼈 같은 이런 시대에 하나님 우리 속에 오셔서 내 inner being, 내 속사람을 당신의 영역으로 새롭게 하시고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으로 당당하게 서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어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 기도로 개인의 삶이나 흔들리는 시대,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제자답게 당당히 서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바울이 드리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주님, 예수의 사랑으로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사랑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사랑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사랑에 깊이 뿌리 박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에베소서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신자의 삶이 나옵니다. 주님, 내 모든 삶이 사랑에 근원되어 사랑의 뿌리에서 나오게 도와주십시오. 영적 전투도 사랑의 힘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사랑을 위해서 강구하는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Christ may dwell in your heart through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우리 마음 중심에 차지하게 하시고 그 다음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 사랑 가운데 뿌리 박히게 하옵소서. Rooted and grounded in love. 사랑으로 뿌리 내리게 하소서. 그리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에 뿌리 내리고 사랑으로 깊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위대한 비결이 이 사랑이라는 것 아닙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했기에 이미 에베소서 1장, 2장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그 사랑,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이미 다 나누었습니다. 그런데도 3장에 다시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속에 주님의 영이 오셨으니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의 그 찬란한 열매, 사랑이 깊이 뿌리내기를 수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십시오. 여러분, 깊이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다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봉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무엇이 동인이 되고 있는지, 어떤 뿌리에서 이것이 나오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 형제 자매를 향한 진정한 사랑에서 이것이 나오고 있는지, 나의 성김과 헌신 수고가 다 중요하지만 진짜 나를 움직이는 것이 사랑인지를 깊이 물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전에 랑카스에서 가면 우리 사이튼 사운드 시어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요나 뮤지컬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이 너무너무 제게 인상적으로 남아있어요. 요나 같은 선지자죠. 하나님 요나에게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주님, 제가 왜 저 적국의 원수 나라의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다시스로 도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풍랑 일게 만들고 회개하고 다시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자세로 전합니까? 그냥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마지못해 복음을 전한 사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 니느웨 성이 언제 무너질까 지켜보고 있는 이런 요나, 자기 할 일을 다 했다라는 겁니다. 그 요나에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한마디 말씀이 있어요. You proclaim the truth. 너는 진리를 전했지만 but not out of love. 사랑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진리는 전했어요. 할 일을 했어요. 그러나 not out of love, not rooted in love, 사랑의 뿌리 내리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자세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이런저런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대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냅니다. 내 모든 삶이 정말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있는가? 입만 무성한 사랑이 아니라 뿌리가 사랑에서 흘러나오고 있는가? 왜 이렇게 바울이 이 사랑을 이토록 강조하고 있을까요? 사랑만이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요, 사랑만이 공동체가 진짜 하나가 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의 사랑일까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오늘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이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포함할 정도로 충분히 넓고 영원토록 계속될 만큼 충분히 깊고 가장 타락한 극심한 죄인에게까지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깊고 타락한 죄인을 하늘의 위치까지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높다. 넓고 길고 깊고 높은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있어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 때,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그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야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로버트 뱅크스라는 학자가 쓴 책 중에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학자가 1세기에 기독교인의 삶을 잘 연구한 학자입니다. 1세기 교회 예배, 여러분 예배가 어떤 예배였을까요? 오늘날 우리와 같은 이런 예배 순서가 있거나 예배 시간에 종을 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함께 먹고 애찬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적 임재 속으로 들어갑니다. 함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함께 기도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가득 찼을 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것, 자연스럽게 역동적으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깊이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사랑으로 애찬을 나누고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그게 1세기의 예배 공동체의 모습이었어요. 1세기 사람들과는 다른 세계관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노예 제도였어요. 교회 안에서는 노예든 주인이든 자유인이든 모두가 한 형제 자매로 함께 먹고 마시며 살았던 사람들. 여러분 바울이 했던 유명한 말을 기억합니까? 주고 마땅할 그 오네시모를 향해서 그는 나의 심장과 같은 존재이니 빌레몬 네가 나를 친구로 안다면 이 주고 마땅할 너의 노예 오네시모를 친구로 받아들여 달라고. 이게 1세기에 한 사람의 소중함을 바라보았던 그들의 눈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 공동체가 있었던 사람들, 예배에 대한 순서, 정리된 예배, 체계화된 예배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 가슴 속에 가장 중요하게 흐르는 한 가지 사랑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진정한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의 증거는 입으로의 증거를 넘어서 삶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 안에 깊이 뿌리 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자리에 차지하고 있고 그런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그를 사랑하고 얼마나 그를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는가,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가,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있을 때 한 영혼이 살아나고 깨어나고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높이, 깊이, 길이, 그 사랑을 잘 아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원래 우리 교회가 Together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 특별히 강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진정한 하나됨, 진정한 하늘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을까요? 이 사랑이 뿌리 내릴 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낼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예수님 얼마나 사랑스러워하시고 행복해 하실까요? 우리 성도님들, 이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속에 주님의 사랑이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내 모든 생각, 말, 태도, 행동이 이 사랑에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바울의 세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충만함으로, fullness of God,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충만함. 여러분, 바울의 기도가 점점 더 깊어져 간다라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성령이 계속 나를 가득 채워서 가장 귀한 열매 사랑, 주님 그 사랑을 깊이 알고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충만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십시오. 바울의 기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느라. You may be filled with all the fullness of God.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 먼저 부담스러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나에게도 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충만함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 사랑,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의로우심, 죽음의 땅을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시는 긍휼과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모든 성품이 내 속에 fullness of God, 하나님의 가득한 충만함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아, 여러분, 이런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못 되죠.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주신다 해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우리 죄인입니다. 마치 110볼트 전기기구를 가지고 220볼트에 끼우면 터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원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그 풀니스에, 하나님의 충만에게 접속조차도 될 수 없는 이런 우리 죄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도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기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 여러분, 이게 믿겨집니까? Therefore, you must be perfect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온전 perfect 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바울도 예수님도 똑같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온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보면서 두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비록 죄인으로 연약한 몸으로 땅 위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났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영이 나를 충만하게 임하여서 내 속에 사랑이 충만하게 자라나서 하나님의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매일 죄와 싸우며 무너진다 할지라도 주님, 이대로 인생을 끝내진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어 주십시오.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소중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아, 그토록 소중한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이 피로 값주어서 산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소중하게 만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어느 정도 수준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잘 배워서 너희도 그렇게 살아내라. 그냥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보적인 존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곁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한 사람입니다. 우리 손 눈 보면서 한번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바로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하심, 그 fullness of God 충만함으로 충만하라. 제가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 충만하심으로 충만하라.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이걸 설명을 하려고 해도 여러분 이게 와닿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 충만함을 감히 그림자라도 흉내내겠습니까? 바울이 그림자도 따라가기가 어려운데 그러다가 제가 성경 원문을 읽다가 희열을 느꼈어요. 여러분 헬라 원문 한번 보시겠습니까? 헬라어는 히브리어와 달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우리말처럼 이렇게 읽습니다. 발음 한번 읽어보면 히나 플레로 세테 에스판토 플레로마 두 데오 이렇게 나옵니다. 오른쪽에 나오는 플레로마란 말은 풀니스예요. 가득한 거. 두 데오, 데오스죠. 하나님의 충만함. 파는 판다. 모든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 이 에이스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어느 것을 향해서 방향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충만한 모든 충만함을 향하여 플레로 테떼,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충만하기를 바란단 말인데 이 단어가 문법으로 보면 2인칭 복수 명령형인데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 너희 모두가 그래 되라는 거죠.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그래 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수동태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수동태라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렇게 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희열을 느끼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지라는 것이 아무리 아름다운 말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결단한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늘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충만한 에이스 그 방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사랑이 무르익게 될 때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빚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열심을 내어서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에 애쓸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되지 않을 때 낙심하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 하나님 당신의 영으로 나를 완전히 충만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지상에서는 조금씩 조금씩 닮아가다가 언젠가 주님 나라에 이르게 될 때는 그때 온전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도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충만함이 있게 되면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늘의 기쁨과 감격, 그때 세상의 위기를 뚫고 모든 세상의 풍랑을 뚫고 이겨내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자주 방문하는 교회 탐방하러 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뉴욕의 브루클린 태버너클 교회입니다. 지금 심발라 목사님은 이 교회에 28살 때 1971년도에 부임을 하게 되었어요. 성도가 20명밖에 되지 않았던 조그만한 교회였습니다. 심발라 목사님도 너무너무 무기력하게 빠져서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목사인 내가 교회 가는 것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예배 참석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일을 해서 재정을 충당해야만 했습니다. 폐렴에 걸려서 건강을 상실하기도 했습니다. 너무너무 목회가 힘겨워서 플로리다에 잠시 방문을 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목회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부흥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다고 고백을 해요. 네가 만일 나의 백성들에게 기도하게 한다면 그때 내가 너의 설교를 뛰어나게 할 것이고 필요한 재정을 채워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는 일을 내가 책임지리라. 네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한다면 교회에 돌아와서 선포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교회의 온도계는 영적 온도계는 기도회가 될 것입니다. 영적인 온도에는 기도의 온도, 기도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본인부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15명으로 시작했던 기도회가 지금은 만 명이 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또 매주 주일에 하는 광고가 있어요. 이번 주 화요일 저녁 기도회는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시간, 심장과 같은 시간입니다. 기도회를 대망하십시오. 그 성되는 데 뿐만 아니라 그 뉴욕에 뛰어난 젊은이들이 화요일 가서 함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고 우리 교회 목사님들도 자주 가서 그 기도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주님, 어떻게 하면 제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심심할라 목사님을 오래전에 만나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나는 배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신학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성령밖에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기도해서 fullness of God, 하나님의 그 충만함으로 자신이 채워지고 성도들이 채워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영적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고 변화되기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 교회에 모여들기를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놀라운 역사가 현실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충만함, 그 fullness of God이 땅 위에 현실이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함, 이것이 부담되는 기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기도가 아니라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영적 전투에서 싸워야 될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고 피 끓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느 때보다도 어둠의 시기 아닙니까? 이런 시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그 충만한 영으로 우리 가슴이 타올라서 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이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목자의 그 심장에서 나오는 기도를 들었습니다. 1세기 성도들,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핍박과 고난, 피를 불러야 될 시기였습니다. 이단과도 싸웠고 잘못된 종교와도 싸웠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순교로 각오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 상황에 이제 에베소서 4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살라고 나와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어떻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바울이 들은 그 기도가 바로 승리하게 만드는 비결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하셔서 내 속사람이 강건케 하옵소서. 하나님, 성령이 충만해져서 가장 중요한 열매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리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사랑이 차고차고 넘쳐서 오 하나님, 당신의 그 충만함으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에베소서 교회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바울의 기도뿐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바로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저의 목자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해지게 도와주십시오. 사랑의 뿌리 내리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든 연약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이 기도가 우리 가슴에 차오르게 될 때 아무리 시대가 역행하고 아무리 시대가 어둡게 들어간다 할지라도 에베소 교회가 승리한 것처럼 우린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대 가운데 당당하게 서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심장에 새겨져서 우리의 기도가 구호가 아니라 현실로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가슴에 간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무명이어도 주님 공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나는 만족합니다. 가난에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나는 부유합니다. 고난 중에도 견딜 수 있는 것 주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입니다. 실패해도 일어설 수 있는 것 예수 안에 나는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합니다.
무명이 와도 공허하지 않은
예수 안에
만족하니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예수 안에
아직 나는 부요합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
견뎌낼 수 있는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다.
실패해도 일어날 수 있는 것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예수 안에
오직 나의 승리함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 기도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한 목사의 목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내 속사람이 강건케 하소서. 말할 때 행동할 때 생각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사랑 오직 사랑으로 행하게 하소서. 주님 그 사랑이 내 속에 성령이 내 속에 가득해져서 감히 상상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소서. 그래서 1세기의 그 위기를 뚫고 당당하게 살아내었던 제자들처럼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로 가슴 펴고 겸손하나 당당하게 시대 속에 살아내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젊은이들, 그런 자녀들 키워내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로
기원하니 우리
예수로
하나님 나의 삶을 새로워지게
예수로
그리스도 영혼을 새로워지게
예수로
하나님 강복하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 주의 영혼을 가슴 속에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날에 임하였소. 예수의 제자로 살아내게 하셨소.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도인데입니다. 그렇게 살아내게 하셨소. 그렇게 살아내게 하셨소.
우리의 존귀하신 아버지여, 오늘 위기에 처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고난에 처해 있는 그 에베소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차가운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사도 바울의 그 절절한 기도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도요, 사랑하는 성도를 향한 목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비옵나니 우리 모두가 주님 성령으로 우리 속 사람을 강건케 하옵소서.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 자기 중심적으로 흘러가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의 사랑으로 오직 사랑이란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서 우리 모든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게 하소서. 함은 살아가는 땅 위의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의 무대 위에 서 있는 날 동안에 우리의 삶 주인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여서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주의 성령에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